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오바디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은 좀 가까이 이렇게 오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 졸업식들이 있고 또 뭐 그래서 좀 맞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바디아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두 번째 절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목사님들에게는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욕심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죽기 전까지 성경 66권을 다 설교해보고 죽는 겁니다. 각 절마다 다 설교할 수는 없겠지만 각 장,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설교해보고 죽는 게 저의 욕심이고 소원입니다.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오바디아서를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한 번도 오바디아서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오바디아를 가지고 설교한 것은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어떤 분도 오바디아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바디아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아마 되게 생소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럴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바디아서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저도 오바디아서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설교되지 않는 본문인데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한 장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짧은 본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 장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버렸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골고루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바디아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에돔을 향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에돔의 죄를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죄 그리고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죄인 동시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다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3세기에 그 사막에 있었던 그 사막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좀 격리되어서 이렇게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수도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막 수도사 또는 사막 교부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 목록을 정했어요. 이 목록은 신자들을 위해서 적어 이렇게 목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건 훈련을 위하여서 수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적은 겁니다. 근데 일곱 가지 죄가 뭐냐 하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경건을 훈련합니다. 그 안에서 말도 제대로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만한 마음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들도 생각할 때 자기들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뭐냐? 교만으로 꼽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는 아주 교묘한 또 극복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빠지기 쉽고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교만인데 오바디아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돔은 너무나 교만했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살았다 그래요. 이 바위 틈과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게 에돔의 그 지형을 말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요르단에 가시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계시죠? 예, 계실 거예요. 예. 거긴데 예. 그 제가 100번 설명하느니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TV에서라도? 있죠. 그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이 여기를 배경으로 찍었고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1회하고 제일 마지막 회에 나왔던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암벽산이죠. 암벽산. 암벽산인데 무슨 색깔처럼 보여요? 약간 붉은색이죠. 이게 해가 질 때 보면 더 붉게 됩니다. 붉은색이요.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에돔의 또 다른 이름이 에서였잖아요. 에서. 에서의 뜻이 뭐예요? 붉다라는 뜻이잖아요. 붉다. 그렇죠? 이 지형 자체가 붉습니다. 근데 암벽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에 틈이 있죠. 이 틈이 말 한 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요 틈이, 요런 틈이 한 1마일 정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마일 정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엄청나게 큰 도시 하나가 나타나요. 이게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이게 에돔 지역인데 이곳은 어떤 사람들도 쳐들어올 수 없는, 어떤 적들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바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도시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요 틈새 하나밖에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다 보면 위에서 뭐 화살을 쏜다든지 돌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러면 도시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단 한 번도 외부의 적에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고 살고 높은 곳에 살면서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나를 칠 자 없다. 나를 끌어낼 자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트라가 딱 한 번 함락됐어요. 언제냐면 로마 시대에 함락됐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마음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교만은 대단히 교묘합니다. 우리를 막 속여요. 속여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교만한지 잘 몰라요. 다른 죄들은 자신이 알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거짓말했구나 압니다. 알고 거짓말해요. 음란죄를 저지르면 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있구나 알아요. 알지만 이기지 못해서 죄를 저질러요. 도적질을 하면 이게 죄인지 압니다. 근데 교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쉽게 빠지기 쉽고 극복하기 어려운 죄예요. 상당히 교묘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은 제일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게 눈이 가리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흐려집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우리 그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목사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가, 직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로 입교한 자는 맡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뭔가요?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 이제 번역상에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해석에 논란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문맥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귀가 파놓은 정죄, 마귀가 파놓은 올무, 함정, 그 심판,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교만하여져서.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티포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눈이 가려지다, 눈이 어두워지다, 눈이 흐려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경을 헬라어로 말하면 티플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플로스, 티포오. 앞이 똑같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소경처럼. 흐려지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 교만하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데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흐려지는 겁니다.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그 LA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샀어요. 근데 한 장로님은 이 그랜드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한 장로님은 강대상 밑에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교인이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이쪽 장로님파, 하나는 저쪽 장로님파. 실제로 이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에서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새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예배당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보기가. 그래서 그 다음 주 저쪽으로 치웠어요. 이 목사님 다음 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새로 목사님을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전 목사님에게 쫓겨난 걸 아시고, 근데 이게 보기가 이상하잖아요. 물론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1cm씩 옮겼대요. 1cm. 아무도 모르게. 몇 년에 걸쳐서 나중에 저기 아무도 모르게 저기까지 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툴 일입니까? 이게 교회가 쪼개질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렇죠?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교만하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영안은요, 뭐,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그때만 편한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눈이 가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만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그렇죠? 교만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만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형이었죠. 그렇죠? 아, 여기요, 저기, 죄송합니다. 에서였는데 야곱의 형이었죠. 예,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뭐 너무 피곤했나 봐요.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려고 그러죠.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배고픈 것,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아주 가치 있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요. 소홀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죠?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일할 수 있느냐, 막 이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고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안식일 규례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만 좀 기다렸다가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소경이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하루만 기다렸다가 다음날 고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고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고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왜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한 번도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깜깜한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안식일 날 눈을 떴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입니다. 진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구분을 못해요. 왜 그래요? 눈이 가려서 그래요. 눈이 가려서.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이기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이기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비는 이기거나 지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 더 영적인 높은 차원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교만하게 되면요, 자꾸 팥죽 한 그릇에 눈이 가요. 안식일 규례, 그 규정 지키는 거에 더 눈이 가요. 사람 고치는 거, 영적인 거,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이제 마지막 학기였었습니다. 그 앞두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그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대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감사한 것은 학교에서도 저에게 전액 장학금, 마지막 학기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이렇게 또 결정이 됐어요. 그 두 배로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시고, 아, 이중으로 받는 건 좀 곤란하겠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주고 학교에서 이제 지정장학금처럼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이게 행정적으로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뭐 행정적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께서 뭐 이왕 장학금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신학생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지만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말에 이제 예결산 공동의회를 하는데 지출 항목에 제 이름으로 장학금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 받지도 않았는데 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동의회 때 목사님 그 잘못했습니다. 저는 받지도 않았는데 왜 제 이름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마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올라갔을 게 아니신가.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고 혹시라도 교회에 분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섭섭하긴 했지만 뭐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부정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건 명확해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총동문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신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때 저보고 따라오라고 차 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본인 차에 주유하면서 제 차에도 주유해주고 막 이러셨었어요. 많이 도와주시던 분입니다. 좀 섭섭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교회는 세상보다 더 투명해야 됩니다. 더 공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분명히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눈앞에 있는 팥죽보다 장자의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 유학 왔다가 이제 한국을 잠시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점심도 사주시고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받았어야 되는 그 등록금의 두 배를 정확히 딱 두 배를 딱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제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라 하나 더 감사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강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참 열심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저를 위해서.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더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강 목사님을 위해서 다섯 번째로 기도한대요. 자녀가 셋 있는데 셋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오래전에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네 번째로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다섯 번째로 놓고 항상 기도한대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떠난 지 한참 됐어요. 그 교회도 사역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랬더라면 아마도 교회가 분란이 있고 아마 그 목사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팥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서 눈 앞에 있는 팥죽만 봐요. 이기려고만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십장하지 못해요. 낮아지지 못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임을 깨닫지 못해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 규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만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에돔 사람들과 같은데, 에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아주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요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밑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눈이 가려져서. 밑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에서도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되었대요. 근심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 거죠. 내 마음대로.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눈이 가려져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래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여기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는 높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낮은 사람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도, 누구에게나, 그렇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도 이 교만이 있어요. 교만합니다. 서로 간에 교만해요. 어른 세대들은 젊은이들 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몰라서 그래. 몰라서. 몰라서 저래. 무시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어른 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시대에 너무 뒤쳐져 있어. 뭘 몰라서 그래. 그래서 또 무시해요. 서로 교만해요. 서로 교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홀할 때가 있거든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죽게 하듯. 여러분, 자녀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안 하고 들어가세요? 노크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괜찮겠지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에게는요,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같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숨길 게 있나겠지만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방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크하고 들어가겠죠? 주님께 노크하고 들어간다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그냥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두드리세요. 문 열 때까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도 노크하시는데, 예수님도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고 그냥 막 들어가요. 잘못된 거죠.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나는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부모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이 아이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교만입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죽게 하듯 자녀를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그게 겸손입니다. 자, 세 번째, 교만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비교의식에 빠뜨립니다. 비교,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순수함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장점을 보지 못하고 순수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건 잘 봐요. 약점은 잘 봐요. 연약한 부분들은 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잘 보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해. 교만해서 그래요.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항상 비교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면 됐지. 왜 비교합니까? 저 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대요? 나는 세리들과 같지도 않대요. 간음한 자들과도 같지 않대요. 아니, 11조 하면 됐지 그냥. 왜 비교해요? 기도하면 됐지. 왜 비교해요? 감사하면 됐지. 왜 자꾸 비교해요? 이게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장점은 보이지 않아. 눈이 가려서 장점은 보이지 않아. 좋은 점은 보이지 않아. 약점, 죄만 자꾸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높이라는 얘기죠, 높이라는 얘기.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혹 신앙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 찾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신약 어디 가서 찾으시고, 갈라디아서 그러면 저 앞에서 막 찾으시고 막 이래요. 떠듬떠듬 찾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분보다는 신앙이 좋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만이에요. 교만. 기도를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요 기도 잘 못해요. 떠듬떠듬 하십니다. 하는 게 용해해요. 잘 형식도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비웃는다거나 얕잡아 본다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분보다는 신앙이 좋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잘 찾고 못 찾고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그 막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기도의 형식도 갖춰져 있지 않고 뭐 유창하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이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수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사실은 기도를 잘 못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 집사님 지금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기도죠. 진실함이 전달되면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얕잡아 봐요. 낮게 봅니다. 낮게 봐야 되는데 낮게 봐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늘 빚진 자 마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 듣고 참 무릎을 다쳤어요. 어떤 말이냐면 그 교회에서는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나라의 어느 곳을 이제 도와줬대요.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빠지기 쉬운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교만이래요. 교만. 구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쉬우냐 하면은 우리가 너희보다는 잘 살고 우리가 너희보다는 많이 배웠고 우리가 너희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제받는 사람들 쪽에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제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구제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받으려면 그냥 마음은 편치 않은데 웃어야 되고 말도 다 잘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비굴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제 이렇게 물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들지 않도록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년 전에는 여러분 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6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보릿고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할 때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나라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빚 갚으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얼굴이 확 펴지더래요. 빚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도와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빚 갚으러 온 거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졌다 그럽니다. 저는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빚 갚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빚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교만하면 안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부담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고 그러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저보다 훨씬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냥 비굴해지지 않아요. 당당해져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신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비굴해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가장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 대적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인에게는 교만 DNA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 DNA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교만이고 가장 극복하기 쉬운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빠지지 않도록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 담임 목사 자리는 사실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겸손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교만과 싸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늘 예수님처럼 겸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